할렐루야.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울리치 잘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최정윤 장로님, 조경혜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수지라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총도 아울리치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을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로 2012년 우리 드림캠 모든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순적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우리 팀들 또 교역자들 교사들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삶을 열정으로 불태우라. 삶을 열정으로 불태우라. 이번에 런던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한국 축구 볼 때 역사상 첫 동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 축구의 뛰어난 실력 향상과 더불어서 이 한국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력, 이 불타는 열정, 이런 걸 볼 때 한국 사회가 감동했고 또 전 세계를 흥분케 하기에,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 이 한국만의 특유의 어떤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력, 또 불타는 열정과 투혼이 타민족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저력이랄까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 축구감독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게 뭔가 하면 한국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열정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유럽 선수들은 프로라는 의식은 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사명감이 떨어지는데 한국 대표 선수들은 불타는 열정, 타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축구가 이 올림픽 사상 첫 동메달을 기록한 데는 한국 선수들의 어떤 탁월한 실력도 한몫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진 불타는 열정, 식어지지 않은 열정, 우리 드림교회와 같은 열정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실력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으로 부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상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의 50%는 대학에서 평점이 C학점 정도밖에 안 되는 출신들이라고 그래요. 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에서 중하위 성적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50%는 결코 정규대학을 무사히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빌 게이츠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범에서 벗어나서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바로 열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업계 성공자로서 카네기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찰스 그 슈압이라는 사람은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독일의 괴테는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 붙여지는 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정, 열심히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인생 뒤에는 항상 열정이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평범은 재난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 이상의 삶은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만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좀 더 뜨거운 열정, 좀 더 열심을 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최고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 잭 웰치는 자기가 운영하는 지사 회사에서 간부급의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열정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어떠한 기질과 특기를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가졌든지 간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 패션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열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마치 회사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침내 일을 낸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원이 없으면 탁월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자원을 찾아낼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열정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마저도 상실해버리고 사장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정체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있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에 불타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또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불을 붙여달라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삶에 열정이 식어질까요?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몇 가지 이유. 먼저 첫 번째는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바로 살아갈 목적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건 자살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거지들, 홈리스들 자살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굶어 죽었다는 말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들이 자살했다거나 굶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요? 이들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먹어버리라, 어떻게든 빌어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그들 나름대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분들, 우리 화요일마다 아침에 이 교회에 컵라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 사무직원이나 교역자들 출근하기 전부터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자 줄부터 서세요, 교통정리까지 해요. 여러분 토요 무료 급식팀 섬기는 수성문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든 더 받아보려고 온갖 술수와 책략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료 급식팀 감쪽같이 속입니다. 어느새 두 그릇 가지고 있어요. 그 책략이 어디서 나옵니까? 먹고 살겠다는 열정, 그 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열정과 목적은요 항상 기차 레일과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열정과 목적이 항상 같이 나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목적이 이끌어 갈 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적 없는 인생은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하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승 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려도 결승지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격 처리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유아들 이 네 발 달린 보행기 타고 아장아장 달리기에서 엄마 결승점까지 가는 그 유아들 경기 아시죠? 10m 결승점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엄마들이 쫙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요이 땅 합니다. 엄마들이 결승선에서 아기를 부릅니다. 세아야, 현서야, 뭐 하은아 불러요. 빨리 오라고 박수 치고 손짓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빨리 가는 어린 아기가 1등하는 경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기가 1등합니까? 다리 긴 롱다리 아기가 1등합니까? 몸무게 울트라 짱 아기가 1등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1등합니까? 목적지에 있는 엄마만 쳐다보는 아기가 1등한다는 거예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웃어도 괜찮아요. 엄마 하면서 엄마만 쳐다보고 발을 아장아장 하는 애, 그런 아기가 1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간혹 가다 보면 목적을 상실한 아기들 보게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엄마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디 이쁜 아가 없나? 잘생긴 애기 없나? 새아같이 잘 빠진 애기 없나? 뭐 한눈 파는 정신 나간 애기들. 그러다가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목적 없이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마치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때려 눕히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호공만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얻어 터지고 KO 당하고 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목적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나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렸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열심을 다하여 달렸다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한 목적, 면류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불꽃처럼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따라하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을 내어서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에,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졌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달려온 목적이 희미해진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젊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이 여러분 다가오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닥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목적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알아서 하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심어주면 열정을 가지고 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둘째로 왜 열정이 식어집니까? 갈등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으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자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 다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 좋은 교제가 불가능하죠. 셀 리더와 갈등 관계에 있어 보십시오. 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교육자와 갈등해 보십시오.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책감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행여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군가와의 갈등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또 갈등을 청산할 것들은 청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뜨거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셋째로 왜 열정이 식어지는가? 오늘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것이 열정의 식어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 열정도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시대가 아니라 영혼의 기갈 때문에 신앙의 냉혈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신앙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 축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누가 받습니까? 오늘 명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동일하게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 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그의 인생 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와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 인생의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언제 기다리느냐고 내 인생 내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리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잔꾀 쓰고 거짓말하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어요. 일종의 사기 인생을 지속합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머리 믿고 산 인생 그 인생이 빨리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머리 믿고 산 인생 결코 지름길 인생이 아닙니다. 마침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다운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기의 대부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임자 만난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세월 동안 야곱이 완전히 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훈련의 결과가 언제 드러납니까?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직도 내 정계를 의지하며 사는지 그 20년 훈련의 결과가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머리 씁니다. 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 쓰고 한마디로 하나님도 믿고 자기 머리도 믿는 일종의 알 수 없는 짬뽕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에서에게 냄을 보내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훈련받은 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 써서 자기 소유를 셋대로 나누고 제일 못생긴 부인 레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 세우고 마지막에 지가 서고 이런 알 수 없는 믿음, 짬뽕 신앙, 영적인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년 훈련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몹쓸 죄성, 인간성입니다. 물론 20년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복강 나루토까지 와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단판 짓는 사건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야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내 머리, 내 장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단판 짓는 사건이 있고 나서야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몹쓸 자아들, 우리의 몹쓸 인간성, 죄성, 절대 교육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20년 동안 책상 앞에서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간증 드린 적 있죠. 목 부러진 닭 기억나십니까? 제가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때 병아리 20마리를 사왔습니다. 한옥집에서 안방을 병아리 20마리에게 다 넘겨주고 쪽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겨울을 넘기다가 14마리가 죽고 6마리가 남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이제 옥상에 올려놓고 이제 닭을 키우게 됩니다. 병아리를 키우게 되죠. 어느 정도 자랐을까요? 중닭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소리개가 낚아채고 가져가 버리고 이제 5마리가 남았습니다. 어느덧 복날이 되었어요. 복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들 소집합니다. 얘들아, 안방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오늘은 닭고기 먹는 날이야. 아, 시장 가서 닭고기를 사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예, 시장 가 계신 줄 알고 어느 순간에 한 몇 분 있다가 어머니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닭을 사왔다 이러면서 너희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라. 내가 요리를 하겠다. 자꾸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방 안에 있다가 궁금하니까 문을 빼곡히 열었는데 아뿔싸. 어머니가 닭 다섯 마리를 일렬 경대로 쫙 줄로 세워놓고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닭을 한 마리 한 마리 잡기 시작합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기 시작해요. 쫙쫙 몇 바퀴를 비틀어서 뜨거운 물에 푹 집어넣었어요. 한참을 기다립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줄 알고 어머니가 닭을 풀어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바다닥 거리면서 목 부러진 닭이 온 동네 방네 지붕을 헤매고 돌아다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몹쓸 죄성입니다. 다 죽고 죽고 훈련받아서 또 죽고 또 죽은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머리 쓰고 내 장께 쓰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실력을 더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20년 뒤에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단판 지어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서 단판 짓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철저히 깨워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의 지식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몹쓸 인간성, 터미네이터 같은 이 죄성은 꺾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서, 불같은 성령을 만나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단판 짓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께서 단판 지어 주옵소서. 내 못난 자는 깨워주고 죽어주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쓰러지는 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름 사역들을 매년 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주일학교 각 부서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판 짓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단판 짓는 그 자리에서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단판 짓는 자리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의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에 든 것 많아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된 인생, 그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과 단판 짓는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20년 동안 아무리 책상 앞에서 교육받아도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목이 부러진 채로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을 맡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단판 짓는 자리. 야곱 보십시오. 야곱 스스로 하나님과 단판 낸 게 아닙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붙드시고 단판 내시는 거예요. 너 제발 이렇게 살래? 구질구질하게 살래? 너 20년 동안 훈련받아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겠니?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겠니? 아직까지 네 머리, 네 장께 버리지 못하겠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단판 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드림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단판 짓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열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뚜렷이 발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살맛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17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존 에드워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을 열정적으로 불태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족과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사명감 때문에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있으면 죽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야심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까? 야심은 자기 중심의 욕망이지만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야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야심으로 살면요, 내 욕심으로 살면 지치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사명감 붙들고 살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거예요. 불꽃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생명 다해서 불사한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심장에 뜨거운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시계를 보며 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열정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우리의 열심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감,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심, 면류관을 바라보기 위한 열심, 사항을 받기 위한 열심, 그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곳 가지고 한 곳만 계속해서 뚫어져라 찔러대면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 곳만 뚫어져라고 떨어지는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뛰면 우리의 교회도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열심이었지만 한때 다윗도 열심히 사라지고 나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모든 군사들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할 일 없이 왕궁 옥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정도 사라지고 범죄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때부터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에 좌로든 우로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맛없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부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의 열심이 이때에 식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동여매고 하반기를 멋지게 출발하자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불이십니다. 불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움직이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뭡니까? 걸어다니는 불덩어리들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불덩어리들. 오늘 우리도 이런 걸어다니는 불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전생애를 다 바쳐서 불타는 열정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으로 옷을 삼으셨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라면 주와 여러분도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요, 다 한결같이 불타는 열정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더 그렇죠. 그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교회는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됩니다. 자기관리에 부실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열심을 잃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영적 실상이 어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뜨뜻 미지근한 것 우리 예수님도 못 본다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것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믿음, 이 야곱 같은 짬뽕 신앙, 이런 지저분한 믿음.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차라리 0도가 되든지 아니면 100도가 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믿음 우리 주님도 토해내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되는 밤, 풀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단판 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면 벗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밤,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함께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금 불타는 우리 드림교회.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타는 인생처럼 불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여름 사역